이번에는 환율 질문 주셨는데요. 읽어보면 원달러는 다른 이머징이나 신흥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로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행하게 되는 적자 국채 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포인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자국채의 영향이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에서 질문에서 딱 걸리는 거는 한국채에 대한 수요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채권시장이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의 질문이네요.
생각하시는 게 그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외국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달러 국채를 지금은 찍지도 않고 네. 있고 네. 달러 국채를 찍는 이유도 그냥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어서 네. 하는 것이지 네. 아, 정부가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 국채를 찍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국채를 네. 외국 투자자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외국의 수요가 안정적이어서 환율이 안정적이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심각한 움직임들이 몇 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서 어디냐? 지금은 사실 최근에 브라질이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 네. 브라질은 뭐 미 연준이 스왑 라인 통해서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낮춰가면서 외국인들 자본 이탈이 나타나고 환율은 막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막 치고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나라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면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미 연준이 돈을 마구 풀어제끼기 시작하면서 달러 강세를 미 연준이 차단했거든요.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고 조치를 내놓는 거 보면 달러화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통화 달러 강세로 만들지 마. 그리고 너희들 달러 약세 저기 뭐냐 당신네들 통화 약세로 만들어서 이거 환율 게임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환율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 나는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환율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통화 가치를 절하시킬 만한 나라들한테 그냥 스왑 라인 열어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달러를 딱 안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돈 달러를 마구 풀어대면서 달러 글로벌 달러 값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기 침체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안전자산 넘어가고, 근데 초기에 딱 나타나다가 연준의 강력한 달러 풀기로 단계 제일 저는 이번 국민이 크게 이제 다른 옛날하고는 다른 게 위기 국면하고 다른 게 달러가 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보면 지금 이제 신흥국들 중에서 자본 이탈이 계속되거든요. 신흥국 대부분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야 이거 그냥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앞으로 몇 년 동안 신흥국들을 괴롭힐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얘들이 통화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 같은 나라 그런 나라인데 경제가 현저하게 악화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흥국가들은 자기가 미국이 내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국제 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가 심각 악화되면 그냥 자기가 돈 찍으면 돼요. 그럼 그 돈을 국내에서 쓰면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돈은 해외에서도 돈이거든요. 해외에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게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거 그 종이 조가리 받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나라, 국제 결제를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선진국이라 불러야 되는데, 이 나라들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 돈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신흥국은 통화가 국제결제 통화가 아니에요. 안에서만 돈이지 밖에 나가면 돈이 아니거든요. 돈 찍으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해외에서 구매력이 안 나오는데 이 안에서만 돈이 쌓여가고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달러 대비 환율이 폭등하는 일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긴축을 해야지 됩니다. 긴축을. 참 불행하게도 선진국은 일어나는 상황이 오면 팽창 정책을 쓰고 신흥국은 살 어려운 게 아니고 살짝 어려운 거는 뭐 자기도 돈 찍으면 돼요. 요만큼 찍은 거 괜찮으니까. 근데 요 선을 넘을 것 같은 이만큼 찍었을 일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 어려움에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흥국의
비애죠.
비애죠. 이거는 진짜 금수적 수조와 같은 그런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뭐 제3세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3세계론도 있고 뭐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달러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 지배.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고 보면 지금 어느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냐면 신흥국인데 이걸 긴축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마구 쓰고 있는 나라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저러면 결국 환율 폭등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돈을 풀어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환율에 대한 장기 이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져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면 가령 이런 거죠. 여기 국내에서 지금 이걸 천 원에 만듭니다. 국내에서 천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 만들었는데 환율이 1대 천이에요.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그럼 이거 천 원에 만들어서 미국에 지금 1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 천 원 만들 1달러 팔고 이러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물가가 확 올라갔어요. 두 배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제 2천 원에 만들어야 돼요. 비용이 2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환율이 계속 1대 천이면 이거 2천 원에 만들든 천 원에 만들든 여기서 1달러에 팔아오잖아요. 그러면 1대 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1달러 팔아가지고 국내에 천 원 버는 겁니다. 기업은 2천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천 원을 벌어요.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2달러에 팔면 되지 않냐. 아니 우리만 물가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들은 물가 안 올라갔고 다른 나라들은 다 1달러에 파는데 우리만 우리 물가 올라갔다고 이걸 2달러에 판다고? 말이 안 되죠. 기업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대 2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 원에 만들어서 비용 2천 원 들어가고 여기 1달러 팔고 와서 국내 들어오면 2천 원 비용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구매력 평가설인데 이거는 길게 보면 확실한 이론입니다.
네. 길게 보는 거죠.
예, 뭐 1년, 2년은 아니겠지만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조정된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구님 말씀하신 게 결제통화국과 그 외 통화국으로 신흥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세계에는 결제통화국과 신흥국으로만 나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나라가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근본적으로는 결제통화국과 아닌 나라로 구분이 돼요. 그 영향 자체는. 근데 그 영향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환율 그 유근님 말씀을 좀 부연하면 요번에 환율 원화 환율을 보는 이 지금의 현재 국면에 이 키는 원화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가 쥐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갔잖아요.
네.
예, 강세로 간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렇죠. 것 때문에 강세로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뭐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하고 그러니까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세로 온 거고 약세 야 니네들 그 이 환율 갖고 장난치지 마라고 하는 얘기가 이 다른 나라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원화 환율이 약세가 되면 이 실물 경제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냥 수출에 뭐 잘 도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구님께서 아 다른 나라들은 차큼차큼 이렇게 해서 환율을 올려놨는데 한국은 올려놓지를 못해서 이게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그 맥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내가 그런 꼴 못 봐. 우리가 니네 물건 사줘서 니네를 먹여 살려 죽이는 싫어. 뭐 이거 이제는 우리도 팔 거거든. 미국의 고민은 그거였잖아요. 경상수지가 적자인 거를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 걔네들의 어떤 골칫거리였고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환율은 계속해서 달러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키가 원화로 오느냐는 거는 아까 금방 얘기하신 신흥국 얘기인데 실물 경제가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바뀌는 거죠. 크게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영향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 무역이 이제 무역에 대한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마치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는 분위기? 뭐 이런 네. 것들이 가꾸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역량이 줄어버리면 네. 네. 저쪽에 신흥국들은 고립이 돼요. 네, 고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로 가는 상황은 어떤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결국은 큰 흐름은 경상수지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막 우리는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수입과 수출이 조금만 바뀌어도 적자에서 흑자로 금방 돌아설 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자로 한번 가서 그게 이제 한 2, 3년 가버리면 이때는 원화한 일이 심각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축통화.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아니지만 달러하고 거의 비슷한 그리고 요 나라들에는 대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게 미국 연준이 무제한 수업 라인을 네, 설정해 놓은 그렇죠. 나라들이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 미 연준이 유럽 중앙은행하고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5개국인가 7개국인가 네.
그 다음에 어디지? 갑자기 캐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영국 아니에요?
영국 그렇네 영국 다섯 개 중앙은행하고는 무제한 수합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얘들은 이제 동맹인 거죠. 동맹 얘들은 전쟁으로 물론 스위스는 중립국이긴 하지만 전쟁으로도 같이 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너 망하고 나 안 망하고 이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제고 거기서 저쪽 끝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돈을 찍어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걸 넘어선 나라들은 진짜 조그만 나라, 그렇죠. 흔히 말하는 저소득 국가들인데 그 나라들은 이미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IMF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 그 나라들이 거의 10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끝에 이제 큰 나라들 중에서는 브라질, 터키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쭉 나오는데 한국은 거의 이쪽 그 이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쪽 그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한국 정부의 정책하고 이 바이러스가 돌고 나서부터의 한국 정부의 정책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재정을 쓴다였거든요. 재정을 쓴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정책이었고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돌 때 초기에 저도 이제 그런 식의 조언을 계속했습니다만 재정을 쓰지 마라. 안 그래도 우리 재정은 이미 쓰기로 돼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고령화 아니냐. 산업은 노후화돼 있고 인구는 고령화돼 있고 돈 벌 데도 없고 세금은 안 들어올 건데 이미 써놓기로 한 돈도 많은데 그리고 이 신흥국이라는 데는 미국이나 일본 따라서 갈 수가 없다. 걔네들은 국제결제통화하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쓰면서 돈 찍으면 국가신용등급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재정을 아끼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3차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에선 재정이 꽤 나와요. 두 번째 2차 추경이 뭐냐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들어오는데 요걸 이제 7조 원을 적자 국채를 더 찍으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예산을 다른 데 안 쓰일 것 같은 거를 이쪽으로 돌리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적자 국채를 안 찍는 걸로 바꿨고 이게 이제 국민들 100%한테 준다 가구 100% 가구에 준다고 하면서 이게 한 12조 원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이것도 뭐 공무원들 뭐 이것도 안 준다 저것도 연차 수당 안 준다고 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재정의 추가적인 악화 없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이 돈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제 한국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번에 정책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고 하는 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우리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 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에이 뭐 그 아닙니다라고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특히 바르스 돌고 난 이후로부터 그런 분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 청와대 정책 기조를 바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쓰겠다 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요. 이번에 3차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일을 못하고 소득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은행 보고 빌려주라는데 한계가 있죠.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대로 쓴. 이번에 3차 추경도 한 20조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GDP가 2000조기 때문에 한 GDP 1%? 많으면 한 1.5%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GDP 대한 정부 부채가 한 40% 되거든요. 이게 그냥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으로, 작년 설정해놓은 기재부의 계획으로 50%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저기 그쪽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디스나 이런 애들은 이거 한 5년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상태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속도 감안해보면 제가 볼 때 앞으로 2, 3년 이내 이 상태로는 국가신용등급이 꺾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쪽에 붙어있는 게 절로 가버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최대한도로 재정을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걸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선거를 위해서 뭐 다른 이유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또는 아 우리 이 정도 여유가 돼요라고 하는 식으로 쓰는 거는 차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해외로부터 지금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 산다 그랬는데.
독자분들께 알립니다. 앞에서 종구님은 한국 국채에 대한 시장의 객관적인 평가를 말했고, 일구님은 최근의 시장 흐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 국채 보유가 작년에 제가 100조, 110조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140조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통화 가치는 지키겠구나. 돈을 마구 쓰는 나라는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 투자되고 있던 이 스펙트럼에 투자되고 있던 돈들이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도 이쪽으로 가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베트남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이번에 이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야 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상황에서도 견뎌냈잖아. 그러면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큰 자산입니다. 정말로 큰 자산이에요. 신용을 얻는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무너지잖아요. 아, 쟤들은 뭐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크긴 했어. 근데 못 견디더라. 쟤들은 그 상황에서 못 견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새로운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 한국은 견뎌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공격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진짜 최소화시키면서, 이 선을 이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디스 신용등급 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환율, 우리나라 환율에 키를 주고 있는 것은 결국 큰 흐름으로 보면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인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려면 우리나라 적자, 예, 재정 적자가, 아, 일정 수준 이상 악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악화가 앞으로 될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고, 신용등급은 등급 이제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상당 기간 지켜보죠. 그 관찰 기간이 짧진 않고요. 근데 물론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즉각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디스나 S&P나 보통 1년 이상, 1년 반 이상의 관찰 기간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적자 국채, 그러니까 재정이 추세적으로 악화될 거라고는 저도 보지만, 아, 이 적자 재정이 확대가 되면 반대쪽의 고민을 정부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가 되게 궁금한데, 결국 세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천으로는 세수를 확대하는 데에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고,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면은 세수 확대를, 세수 원천의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보충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산 소득에 대한 네, 세금.
그러니까 그게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시중에서 돈 자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핵심적인 거죠. 세금 거둘 데가 없으니 자산에 대한 세금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요게 이제 좀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사실 자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번 게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데 자산이라는 거는 과거에 세금을 낸 소득, 세금을 내고 얻은 소득의 누적이잖아요. 여기다가 또다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게 세금 제대로 냈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다들 피하려고 하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소득이 안 생기니까 생기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자산에 대한 소득으로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 정책을 차라리 쓰자라고 만나는 분들마다 앉혀놓고 제가 설득을 하는데 사람들의 명목 소득을 올리면 되는 문제 아니냐. 자산 가격의 상승은 이쪽에 대출을 안 해주고 막아놓고 명목 소득을 올려서 여기서 세금을 더 얻어서 재정을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자. 여기다가 자산에다가 계속 세금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런다고 이게 이제 소득이 증가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자.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효과가 같은데, 아, 이 세금으로 거두면 기분이 나쁘고, 인플레이션으로 거두면 기분 안 나쁘고 이 문제인가요?
근데 그게 문제인가요? 기분의 문제만 아니고 저항이랑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항의 문제인 거죠. 기분이 저항이니까. 상대를 웃게 하면서 가져가자. 이런
아니, 뭘 가져간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어쨌든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세금으로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거고.
아니, 어쨌든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국가가 유지가 돼.
근데 저도 이쪽이에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죠.
저 약간의 질문 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17년 만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 국채는 수요가 있나요? 이거 어디서 받아주죠?
근데 이제 북한이 국채를 발행하면 지금 미국 중심으로 금융 제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북한하고 작은 거래를 하면 은행이 다 이제 미국하고는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 그걸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까지 제재가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아마 힘들 거고 그 민간 금융이 아닌 곳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게 뭐 꼭 이 금융 시장이라는 게 미국을 통해서만 다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채권도 네. 그 말하자면 공모 채권이 있고 사모 채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누가 샀는지 모르게 누군가가 이제 사주는 게 있죠. 북한도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이웃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채권의 스토리는 유명한 것들 많아요. 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유엔에서 정상국가긴 하지만 사실 재정 여력도 없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렇게 발행했던 채권이 대박이 난 경우가 좀 있어요. 가령 우리도 헌법에 이제 그게 뭐죠?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 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적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고 있던 부채는 그 증서가 있으면 지금 갚아주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제장 러시아 채권이 러시아 혁명 이후로 쓰레기 됐다가 이게 다시 갚아준 거예요. 갚아주면서 세상에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제가 본 재미있는 사례가 2005년인가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에서 이라크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한동안 이라크 채권 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라크 채권. 그게 무너진 거 아니야? 아니 미국이 들어가서 이게 다시 뭐 정상화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거액으로 돌아다니죠.
네. 사기가 많죠.
사실 거의 대부분이 사기예요.
사기가 많아요. 위조. 가장 많은 게 홍콩 옛날에 홍콩에는 이제 이 통화를 발행하는 은행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세 개 지금.
예, 그 이제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발행된 그 은행들의 채권이 그 우리나라에 수조 달러가 들어왔어. 수조 달러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다 뻥이 다 사기.
지금도 있어요?
응. 지금 돌아가는 있겠지. 거 있다니까 지금도.
정교한 위조.
네. 아 내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 누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누구
물어봤어요?
어 봤다니까 봐서. 근데 내가 아 진짜 이걸 도대체 얼마 주고 샀을까?
그때 발행했던 애들이 홍콩 샹하이 뱅크하고 예? 홍샹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어디?
스탠차인가?
어 스탠차하고. 예,
예. 제가 본 건 홍샹은행의 채권이었는데 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실물하고. 근데 그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완전 위조 채권이 위조 채권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도대체 이걸 얼마를 주고 산 거야? 근데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 선물 받았대.
야, 100억 원씩 선물.
어떻게 이거를 회수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시라고.
아니 버리실 때 그 어디 버리는지는 말씀을 하시고 좀.
하여튼 이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북한 채권을 샀어요?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됐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줘요?
근데 그건 이제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가 달라지겠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뭐냐 반란을 일으킨 집단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러시아도 그 볼셰비크 혁명 이후로 완전히 제정 러시아하고는 달라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쓰레기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죠.
다음 예고편.
데이터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아마 밑에쯤 있을 거예요. 이걸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금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보다는 그렇게 깐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한테 해준 거니까 뭐 잘 주더라고.